벌써 31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허둥대느라 1분을 허비했습니다. 네, 창이 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는 꽂았습니다. 현재 한 명 시청 중. 아직 슈에님, 젠디로즈님, 차코노미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네. 이향림님, 김영태님 반갑습니다. 네. 우상객님, 현재 14명 시청 중. 웅님, 네. 웅님, 붉은 노을님, 반갑습니다. 네. 우글님, 반갑습니다. 현재 13명 시청 중. 화면에 이상했는지 보고, 머리카락을, 아까 땀을 흘려서 머리카락이 엉망이 됐어요. 땀을 닦았더니 방금 식사를 하고 와서 지금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닙니다. 정미광님 반갑습니다. 선풍기를 조금 뒤로 만들어놓고 원래 이게 덥지 않은데 방금 식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선풍기를 잠시 틀어놨습니다. 그레이스방님 반갑습니다. 현재 18명 시청 중. 네, 미리네님 반갑습니다. 네, 썸네일 사진을 일부러 이러고 찍었어요. 재밌게 하려고. 네, 현재 7시 33분입니다. 네, 아임슈타인님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곡지는 코로나 세력 토벌하자. 이. 독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광화문 집회가 한번 열렸더라고요. 거기도 뭐 난리 나서, 거기도 판사가, 사법부가 이 집회를 허용한 거예요. 근데 독일도 현재는 예배 금지가 합헌이라고 그러고, 독일도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기계적으로 판결한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법부는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원래 1심, 2심, 3심이 다른데, 이 1심은 정치적 판단을 안 하고 그냥 기계적 판단을 해요. 그냥 이 법 조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 있으면 2심에 가서 이제 조금 정치적 판단을 하고 3심까지 가면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정치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다 안 되면 헌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심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긴급하게 이 사법부에 맡기면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한테 많은 걸 기대할 수 없다. 이 그러니까 지금 독재 추종자들이 전두환 독재 시대에 독재에 영합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독재가 나타났다 그러고 있어요. 황당한 일, 황당한 일. 한창 독재 때는 그 꿀 빨고 있다가 독재의 그 이익을 누리다가 뒤늦게 막 개판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민주화 된다는 것은 동시에 리스크를 수반하는 거예요. 독재 때가 좋았지. 그냥 까라면 까고 얼마나 좋아.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 공무원들 말이야. 복지부동 해도 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는 도지사고 뭐 군수고 시장이고 그냥 꼬다 놓은 보리자루였어. 요즘은 무슨 뭐 시골 군수도 뭐 해본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데 무슨 나비축제 뭐 별걸 다 하려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옛날 그 시장 군수 도지사들은 뭐 그냥 밥만 축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지. 일 안 해. 뭐하러 일해. 일하면 욕 먹는데. 그래서 경찰이 길거리에서 삥을 뜯고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사고를 쳐도 지자체는 신경을 안 썼죠. 그때가 공무원들의 좋은 시절이었어. 그때 공무원 하던 놈들이 아직도 아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마음껏 헤쳐먹을 수 있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의 과정에서는 개혁의 과정에서 항상 그 부르주아 세력들이 반동을 일으킵니다. 자기들이 혁명을 해놓고 자기들이 그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귀족을 죽이자 해놓고 조금 이따 보면 자기들이 귀족 행사 귀족을 딱 입고 귀족의 교양을 너희들이 알아? 너희들이 귀족의 에티켓을 아니? 에티켓도 없는 것들이 교양도 없는 것들이 응? 이런다고.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귀족들이 하던 짓을 지들이 하고 있어. 부르주아들이. 그게 프랑스 혁명사라고. 나폴레옹 3세를 자기들 왕을 죽여놓고 또 왕을 만들었어. 희한한 놈들 아니야.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야. 당연히 그래. 그래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민주화 과정에서 이 엘리트와 대중들의 신뢰관계가 깨진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이 민주화를 주도하는 세력은 엘리트입니다. 대중들은 아니에요. 대중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학생들이 대학 나온 학생들이 다 넥타이 부대들이 민주화를 주도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전두환 노태우 지지했지. 근데 점점 이제 구조론을 보면 질, 입자, 힘, 운동, 양으로 갈수록 왕, 귀족, 부르주아, 대중 이렇게 내려가면서 점점 요 맨 끝 일배충 점점 권력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야 우리도 한번 권력을 잡아보자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이 조중동 검사, 의사, 판사, 사자 붙은 사람들, 기자 이런 사람들이 목사, 목사도 사자야. 그런 사람들이 중간 권력을 장악하고 대중들에게 권력을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너무 무식해, 한심해. 진중권이 딱 보기에는 대중들은 완전히 그 1930년대 나치 시절의 그 독일 민중하고 똑같아. 100년 전의 독일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 귀족들이 보기엔 대중들이 너무 무식해서 김어준이 대중들을 끌어들이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우리 엘리트가 해먹어야지 대중들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 대중들은 개판 친다고. 대중들은 지구평면설 또 믿는 무식한 놈들이야. 우리 엘리트가 다 먹어야 돼. 이렇게 진중권 생각이죠. 이제 공자한테 한방 맞아야지. 그런 게 이 무개념 삐뚤어진 가짜 엘리트예요. 진짜 엘리트는 그 선을 그 이상의 레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중들 중에도 자칭 엘리트가 있어요.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엔 지가 엘리트야. 그러니까 정광훈도 아, 나 정도면 준수하게 엘리트지. 차병진도 아, 나 정도면 엘리트지. 이러고 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역시 나 같은 엘리트가 먹어야 돼. 이러고 있다고. 머리에 우동사리밖에 안 든 자식들이. 자칭 엘리트 행세를 한다고. 그리고 이제 대중들을 끌어모아서 김어준이 업무론 뭐 이상한 거 뭐 졸라 씨바 하던데 나도 한 씨바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엉기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엘리트와 대중이 등을 돌리고 서로 이제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봉건적 지배질서가 무너지고 권력 공백이 발생했을 때 부르주아가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할 때 대중들이 거기에 이 기장을 놓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이 꼴통 대중들은 자기가 엘리트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서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판돼서 무질서해져 버린 거죠.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돼 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됐냐면 대중과 엘리트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대중들을 끌어모아서 엉터리 엘리트, 가짜 엘리트, 의사, 검사, 윤석열, 최대지, 정광훈 이런 사람들을 속관해야 된다. 그래서 대중과 엘리트가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워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대중을 전면에 끌어들여서 엘리트를 밟아버려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 하면 문재인이 해야 돼. 그럼 그 과정에서 이게 독재다, 독재 타도 이런 말 나온다고. 이제 태극기 부대도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가 한창 민주화 운동할 때 자기들은 이제 발장 끼고 어떻게 되느냐 보자, 누가 이냐. 저 대학생들이 과연 뭘 해낼까? 설마 되겠나? 이러고 있다가, 바뀌네! 나도 할 걸! 뒤늦게 이제, 나도 해보자! 나도 아스팔트 하자! 아스팔트! 태극기도 가자! 이러는 거예요. 지들도 하고 싶지. 우리가 하니까. 야, 그러지. 약이 올라지 몰라는 거야, 지금. 그 태극기 할배들이 그런 이유가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약 올라서 그래.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 단계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답글을 하고 강력한 권위를 가진 민주정부를 한번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그 선진국이 못 됩니다. 그 선진국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 이 과정을 거쳐서 파리 꼬민 때는 손에 굳은 살 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방대 농민 학살 수십만 명 농민을 죽였어. 부르주아 농민들이 세게 붙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농민들은 나폴레옹을 지지해서 또 부르주아를 밟아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막 엎치락 뒤치락 개판되어서 막 뭐가 뭔지 알 수 없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겨우 민주화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중들과 엘리트의 사쿠라 엘리트들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이 거치게 되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과정에서 진중권처럼 헷가닥하는 쓰레기 엘리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있는 제대로 된 엘리트가 딱 구분되는 거죠.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잘 살펴보라고. 지금 상황에서 이 시류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안철수에 붙었다, 미통당에 붙었다, 김종인 따라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안 하고 중심 잡고 있는 진짜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찰한 대중들이 아 역시 엘리트 중에도 믿을 만한 엘리트가 있어. 다 진중권은 아니었어. 엘리트는 다 윤석열이고 최대집이고 정광훈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엘리트가 있었어 하고 대중들과 엘리트 사이에 신뢰가 생기면 이제 민주주의가 반석처럼 탄탄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꼭지는 국민의당의 출범. 국민의당인지 안철수가 지금 뭔가 신이 났을 것 같아요. 국민의당하고 유사당명인데 선관위가 허락하겠죠. 선관위가 허락할지 모르지만 안철수는 그 당이 국민당이라고 국민당이 바로 우리 당이지 이러고 이제 뭐 당명을 그러면 약칭을 어떻게 부를 거야. 의심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국민당으로 되는 거예요. 그 국민당은 안철수가 또 역시 국민당은 국민당이야 하고 딱 명함 내밀잖아. 하여간 제가 봤을 때 이게 또 당명 바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이란 이름 들어간 당으로 뭐 성공한 적이 없어. 옛날 뭐 문국현 또 무슨 국민 뭐 했죠. 제가 기억으로는 국민이란 당명을 걸어서 이 성공한 당은 없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 당명이 오히려 좋았어요. 국민이라는 것은 눈치 보는 중간 정당, 중도 정당이라는데 결국 눈치를 보겠다, 간을 보겠다 이거죠. 이렇게 나약하게 나가면 국민들이 비웃습니다. 하여간 급조된 정당, 이거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다음 꼭지는 그 일본 총리 후보들이 도토리 기재기로 지금 이 네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일 유력한 사람이 서가 요시히데. 양반 생긴 것 이상하게 원숭이같이 생겼어. 그래서 일본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 생긴 게 원숭이야.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일반 일본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이시바 시게루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파벌이 없어요. 그래서 약해. 인기 있는데 이 사람 잘 보면 한국인처럼 생겼어. 뭔가 이 고집스럽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도 좀 튀어나오고 막. 그래서 서가 요시히데와 이시바 시게루를 딱 얼굴을 비교하면 한 명은 지나간 사람들 물어보면 다 이 사람은 일본인, 이 사람은 한국인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사진을 두 개 붙여놓고 둘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고 한 명이 일본인이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 서가 요시히데는 일본인, 이시바 시게루는 한국인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로 둘 다 일본인이죠. 생긴 게 그렇다.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서가 요시히데는 이 그냥 괜찮은 놈. 일본 자민당 안에서 자민당 의원들이 보기에 괜찮은 놈이고 이시바 시게루는 좀 한국인이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인이 봐도 괜찮은 사람이 일본 자민당에서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죠. 그럼 나쁜 놈은 누구냐? 나쁜 놈은 고노다로. 이 새끼는 미친 새끼야. 그 한반도 지도를 지 사무실에 딱 걸어놓고 막 한반도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완전 이상한 놈이야. 완전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고노다로는 거의 정신병자고 그리고 아베가 밀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 양반 아무 생각 없는 문외인간 노태우 같은 사람 이렇게 네 명이 지금 경합하고 있는데 아마 서가 요시히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이시바 시게루를 지지하고 있다. 고노다로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얘기. 어차피 일본인은 거기서 그렇게 누가 되든 제가 봤을 때 고이즈미 이후 일본이 그 새로운 길을 갈 능력이 없어요. 지금 일본은 계속 아베2로 갈 수밖에 없어. 계속 저럴 거라고. 한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게 일본한테 이득이 될 거 안 돼요.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렇게 찌그러져 있으라고. 길이 없어. 답이 없어. 그냥 아 옛날이 좋았어. 뭐.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일본은 가장 잘하는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뭐 걔는 또 불 건너갔고 뭐 옛날에 뭐 전후 정치의 총결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은 가망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다음 국지는 댓글에 좋은 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개발세들이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개발세대가 소멸되려면 앞으로 한 20년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스가 요시히데가 72살인가요? 아, 나이가 많구나. 근데 일본인들은 뭐 어차피 이 내각제는 1, 2년 하는 총리도 숱하기 때문에 별 나이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네, 한국 공무원은 엘리트인가요? 그런 질문인데 엘리트냐 아니냐는 자기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면 엘리트고 엘리트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엘리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만 해도 한국 공무원이 엘리트였죠. 근데 지금은 재벌 때 뭐 꿈이 뭐냐 하면 뭐 직업 공무원 이러고 이런 판에 무슨 엘리트냐고. 재벌 때 지금 한국 공무원은 엘리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중에 엘리트가 있겠죠. 엘리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엘리트인 거예요. 내가 좀 대중을 이끌어야 되겠다. 저 무식한 대중을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엘리트라는 거죠. 대중, 엘리트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다. 네, 다음 곡지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탕감해 주랴. 최근에 또 악플 때문에 일본에서도 연예인 한 명이 자살했다는데 리얼리티 쇼에 여성이 두 명이나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게 악플 때문이다 그러는데 악플이 원래 있어요. 그럼 악플을 안 쓴다고 해서 이 자살이 없어질까? 이건 이제 개념이 없는 보통 사람 생각이고 이 전문가들 관점에서 보면 방송국이 해결해야 돼요. 1대1 맨투맨으로 한 명씩 상담사를 붙여서 중재인 이런 사람을 그 변호사 뭐 에이전트 이런 사람 붙여야지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리얼리티 쇼라는 게이 연예인을 국민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거야. 국민이 물어뜯어요. 왜 물어뜯냐? 먹잇감으로 던져주니까 물어뜯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자우리에 들어가서 그럼 사자는 저게 먹인가? 사자우리에 사람이 들어오면 저게 나 먹으라고 준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먹을 생각도 없어. 그냥 한번 물어봐. 이빨로 깨물어보는 거야. 그럼 죽죠. 곰 우리에 들어가면 곰이 이렇게 발로 한번 쳐봐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쳐본다고. 그럼 죽어. 그럼 곰이 잘못한 거냐고, 아니면 그 들어간 사람이 잘못한 거냐고, 그 안에 집어넣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방송국이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악플이라는 맹수의 우리에 연예인을 집어던져버린 거예요. 누가 그러냐? 방송국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방송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안 되면 방송을 중단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시스템적으로 고민하자, 이런 얘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으면 이것도 시스템적인 접근이 아니고 감상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요즘 영화나 뭐 정치나 신문 기사는 다 감성 팔이를 하고 있잖아요. 신문 기사 제목은 다 낚시 제목이고 막 사람 울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감정을 격동시키려고 거기에 맞춰서 신문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슈가 생기면 그꼭 어떻게 감정적으로 선동해서 여론몰을 가서 지지율로 재판하자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야지. 어떤 사건, 살인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 나면 이걸 국민 여론에 물어서 판단하자 뭐 이런 식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점점 의기장으로 갑니다. 뭐 옛날부터 뭐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과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서 응징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면 이게 이제 눈물겨운 효녀 스토리가 아니고 미개한 야망 관습이죠. 왜 심청을 인당수에 던져? 근데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너 심청? 심청 되고 싶어? 효녀 되고 싶잖아. 너 효녀 시켜줄게. 효녀 만들어준다고 우리가 울어줄게. 막 이런 식이야. 사람을 거의 이 극한으로 궁지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건조하게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고 이 개인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피해자는 국가에 기여하는 게 보상이고 그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해서 국가 시스템에 기여를 하는 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피해자가 직접 막 칼 들고 쫓아가서 가해자를 찔러서 그래서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냐고. 보상금을 받는 건 차라리 이해를 해요. 배상금을 물어내라, 이건 이해를 하는데, 그냥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은 그 자기 평판을 높이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난 그냥 돈 바르고 하는 게 아니야. 난 자존심이야. 내 자존심 세워야 되겠어. 이게 박수 받을 짓이 아니야.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왜 자존심을 세우고 있어. 그래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자. 이걸로 가야지. 막 그 가해자는 사과하고 피해자는 용서하고 그렇게 감동적인 심파극을 찍어서 감성팔이 뭐 이런 걸로 뭐 심리적인 보상을 받겠다. 가해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만족한 느낌이 든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후진국에서 일하는 일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뭐 자선사업, 뭐 성금, 모금, 국민성금, 모금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감성팔이 들어가서 막 63빌딩이 물에 잠긴다 그러고 막, 어휴, 평화의 댐, 성금, 모금 이런 걸 이제 후진국 관습을 버리자. 자선사업 안 해도 좋으니까 세금만 잘 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진보 진영에서도 감성팔이 많이 했어요. 노빠들도 막 희망 돼지 뭐 이런 거 했어. 돼지 저금통은 초등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생이에요. 우리는 초등학생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노무현 때 한 얘기인데, 그걸 한 번 하는 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이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 시위대에 나온 유모차 부대. 우리는 유모차를 어린애까지 시위하러 왔다. 우리는 아기들도 시위하러 왔어. 그때 좀 먹혔어요. 그때 막 국민들이 박수 쳤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 꼴통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유모차 부대를 테러하겠다는 거예요. 아기를 시위에 이용하는 게 더 나쁘잖아. 내가 그 유모차를 테러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어느 쪽이 맞냐고. 어떻게 보면, 아기까지, 한 살 먹은 아기도 시위하러 왔어, 데모하러 왔어.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온 게 진정성 있는 시위다. 이거야말로 국민이 박수 쳐야 된다. 최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기를 악용하다니 어린애를 죽이려고 그러나? 부모가 못됐네. 자기 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다니.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15.10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 수법은 나는 바보야. 나는 고려시대 바보야. 아, 신라시대 바보야 하고 바보주의 수법을 쓰는 거야. 지금 무슨 어느 시대인데 막 저런 수준 떨어지는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냐고. 이런 식으로 퇴행행동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엘리트입니다. 좀 아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는 덩신이에요. 너 덩신, 난 덩신 꼬박이 덩신인데 나는 덩신 중에 왕덩신인데 막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점점 유치해지고 치졸해지고 졸렬해지고 조악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고.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바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든 대중의 눈물샘을 자극하려고 괴력, 난신, 음모론 이런 쪽으로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비겁한 거야. 그래서 대중들이 일회용으로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반복하면 좋지 않다. 대중들에게 아부하는 행동은 그만하자. 감성팔이 그만하자. 올바른 목적에 의한 감성팔이도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두 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꼭 그 일배충들 따라해요. 우리가 하면 할배들도 한다고. 그래서 이 섣부른 이 감성적 접근은 할배들에게 찬스를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탕감해 주지 말자. 차라리 배상금을 받아내자. 따박따박 받아내자. 조중동한테는 100억씩 받아내자. 이게 조국 장관 작전 아니야. 조국 장관이 뭐 사과하면 용서해 줄까? 용서 안 해. 조국 장관한테 물어보라고. 조선일보가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습니다. 안 해. 뭐하러 따박따박 다 받아내야 돼. 우리는 전략을 바꾸자는 거죠. 감성팔이 전략, 뭐 사과하면 용서해 주는 전략이 아니라 아예 그 민사소송을 걸어서 거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미투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잘못하면 옛날에는 그 오빠하고 막 낯돌고 칼 들고 막 모텔에 쫓아가가지고 모텔 문을 망치로 깨서 열고 막 옛놈을 잡아라 그러고 막 중국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인터넷 동영상 봐. 중국에서 오빠 불러서 칼 들고 막 쫓아가가지고 모텔 문을 막 깨고 막 연놈을 잡아. 그게 좋은 거냐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붙어먹은 연놈들 잡았어. 이러고 있다고. 그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은 그냥 돈으로 다 받아내는 거야. 탈탈 털어서 거지 만들어버려. 그게 선진국 방법이지. 그래서 중국식으로 하지 말자. 모텔 문 망치로 때려 부수고 이런 짓 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네. 지금 57분이 됐는데, 다음엔 라이다냐, 레이다냐, 이것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한마디 했는데, 라이다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구조론을 보면 중간 기술은 시티폰 같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 기술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시티폰은 이제 삐삐가 오면 그걸로 전화를 하는 거야. 삐삐가 오면 바로 답장을 못하고 공중전화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삐삐하고 연동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시티폰이에요. 여러분들은 구경도 못 해봤겠죠. 옛날에 잠시 그 1, 2년 했어. 그것처럼 중간 기술은 쓸모가 없다. 이 구조를 상상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자동차에, 테슬라 자동차에는 세 가지 기술이 있어요. 첫째는 배터리 기술. 배터리를 차 바닥에 쫙 깔아버린 것. 두 번째는 그 테슬라가 CPU를 독자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카메라와 12개의 센서, 1개의 레이다, 이렇게 카메라와 센서와 레이다의 조합으로 이걸 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동차에는 반도체 2,000개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간데, 뭐 어떤 컴퓨터 70개 들어간다는 말이 있고, 뭐 조그만 게 들어간다는 거죠. 하여튼 조그만 컴퓨터 자동차에 70개나 들어가. 그것을 통합적으로 연산하려면 그게 맞는 CPU가 있어야 되는데 인텔이 만들어주겠냐고. 인텔이 뭐하러 그걸 만들어줘. 구글은 차를 안 만드니까 관심도 없죠. 그걸 직접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현대가 그걸 하겠냐고. 현대차나 기아차가 CPU를 만들겠냐고. 못 만들지. 삼성도 못 만들어. 그럼 그걸 누가 만들어야 돼? 테슬라는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그 인텔 기술자 빼오면 돼. 전 세계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가 몇 나라 없어요. 그래서 인텔 기술자 몇 명만 빼오면 돼. 근데 이재용이가 그걸 할 수 있냐고. 인텔 기술자 이재용이가 빼오겠냐고. 못하지. 그건 테슬라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저는 사실 조금 이 불안정 기술로 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 들으면 약간 기분이 나쁠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 했는데 김동렬이 막 야, 그거 별 게 아니야 이런 소리 하면 배가 살살 아프겠지만 솔직히 저는 인공지능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 이 인공지능의 IQ 수준이 바퀴벌레 정도 수준이에요. 인간 따라오면 멀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머리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하고 그 고양이하고 누가 더 그 동물적 반응을 잘할까? 고양이는 1초에 잽을 15번 날려. 고양이 싸움하는 거 보라고 주먹이 바바바바바바바 가. 고양이 공중에 던져봐도 정확히 착지를 합니다. 뒤집어 던져도 정확히 착지를 해요. 그러니까 신체의 놀림은 고양이가 인간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100대빵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을 많이 교육시키면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허당이 허당. 인공지능을 100날 가르쳐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검색을 할 때 네이버처럼 직원들이 보고 네티즌들이 어떤 검색어를 많이 입력하지 그걸 자기들이 짐작을 해서 네티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검색어가 뭘까? 네티즌들은 요 단어를 좋아해.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하고 아니면 그 빅데이터 구글처럼 빅데이터를 쓰는 것하고 어느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빅데이터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네이버의 방법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빅데이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가 놓치는 걸 잡으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단순 비교하면 빅데이터와 네이버의 방식, 네이버 방식은 사람이 직접 생각을 해서 어떤 단어를 입력할지 짐작해서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쓰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 제일 이익이지만 일단 단순하게 붙으면 네이버 이겨요. 근데 시간 지나면 빅데이터 이기는데 빅데이터가 데이터를 계속 늘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이제 전 세계 수십만 대 자동차를 깔아놔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오겠죠. 그걸 모아서 개선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100개 중에 1개예요. 예를 들어 테슬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속도로 IC를 잘 못 찾아 들어가. 거기서 엉뚱한 데로 들어가고 헤매고 그래. 그 차라리 사람이 직접 타보고 아, 이 테슬라 차가 고속도로 IC를 잘 못 들어가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테슬라 차가 지가 알아서 자기가 고속도로 IC를 잘 찾아가는지 못 찾아가는지 지가 몰라. 테슬라 차는 자기가 고속도로 IC를 잘 들어가는지 잘 못 들어가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왜 못 들어가지? 이렇게 짚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스스로 찾는 부분도 있는데 역시 사람이 찾아주는 게 초반에 빨라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빅데이터의 효과도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진행해봐야 하는 거고 구조론적으로 보면 그 2D냐 3D냐 이게 굉장히 기술 격차가 있어요. 사진으로 찍는 것은 2D고 라이다로 하는 것은 3D인데 3D가 2D보다 훨씬 낫죠. 압도적 나. 그럼 언제부터 이 라이다가 부착되느냐? 내년부터예요. 내년부터 라이다가 부착된 차가 나올 거야.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라이다가 이겨.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테슬라 이길 수도 있는데 1, 2년 안에 다 따라잡혀요. 그럼 그동안 테슬라는 놀고 있냐? 테슬라도 계속 기술을 개발하겠죠. 근데 테슬라도 제가 봤을 땐 거의 라이다를 채택할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 이미 레이더를 쓰고 있어. 그래서 가격 때문에 안 썼는데, 가격과 디자인 때문에 안 썼는데, 지금 이제 가격과 디자인이 맞는 라이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21년, 2022년 되면 테슬라도 사용하게 된다. 애플도 옛날에 이 화면이 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큰 걸 만들었잖아요. 스마트폰과 이만한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 엉덩이 뒷주머니 안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큰 거는 안 만들겠다 한 게 테슬라인데, 아니, 애플인데, 결국 만들었잖아. 왜 그러냐고. 시장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도 라이다를 채택할 것이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건 그냥 말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온 거라고. 말 뒤집는 건 일도 아니죠. 말하다 보면 별말이 다 나오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겠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까 귀찮으니까 안 해, 안 해. 그런 거죠. 좋은 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바보죠. 이건 원론적에서 하는 얘기고 이 일론 머스크도 개소리하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이퍼루퍼.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될 가능성은 0이에요. 0. 아직도 하이퍼루퍼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IQ가 떨어진 사람이야. 하이퍼루퍼의 핵심이 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분기의 문제점을 지금까지 지적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입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전혀 진지하지 않은 거야. 하이퍼루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문력이 있거나 뭐 1000km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 1000km 내서 어쩔 거야. 1000km 속도를 내면 그 1000km를 감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어요. 속도 내긴 쉬워. 근데 1000km에서 0km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일론 머스크가 하이퍼루프를 조잡한 수준 말고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만들 가능성은 0이다. 일단 엉터리로 만들 수는 있어요. 자기 혼자 타고 다니는 거. 조그맣게 만들어서 경제성은 없지만 자기 혼자 특정 지역에 LA라든가 어떤 특정 도시 한 개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의미가 있냐? 전 세계적으로 퍼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많아. 일론 머스크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데 바가 생겨서 추종자가 생기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너무 진지하게 막 누구 말이 맞냐, 경쟁해보자, 막 도박하자, 내기 걸자 이러면 안 되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편하게 하는 얘기라고. 다음 곡지는 엔트로피의 이해. 이 구조론하고 엔트로피는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그 엔트로피를 나무위키에 검색을 해보면 엔트로피 글자가 점점 분필가루로 흩어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엔트로 쪽과 로피 쪽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면 어느 쪽이 더 질서있냐. 엔트로피가 증가한 쪽이 무질서도가 증가한 쪽이 오히려 더 질서있어 보여요. 반대로 보인다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질서도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무질서도 감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질서도 증가한다는 것은 흩어진다는 건데 굉장히 잘 흩어지면 거기 오히려 이제 줄을 딱 맞추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가 원심불리게 돌리면 쫙 갈라지죠. 흩어지는 거야.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비중대로 줄을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흩어진 게 오히려 더 질서 있네 이렇게 반대로 봅니다. 그래서 무질서도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질서도의 증가처럼 보여요. 그래서 구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자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손대지 말고 지가 알아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 이기는 쪽이 질서를 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엔트로피다. 얼마나 쉬워.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얘기야. 예를 들면 한 반에 60명이 있는데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일진을 정해라 하면 지들이 알아서 일진을 정하잖아. 그게 엔트로피라고. 얼마나 쉬워. 교실에 학생이 30명이 있다. 선생님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일진을 정한다. 그럼 누가 일진이 될지 뻔하잖아. 그게 엔트로피라고. 얼마나 쉽냐고. 그중에 찐따가 일진될 가능성은 없어. 항상 일진이 일진되지 찐따는 일진이 안 돼. 그 차이라고. 그 얼마나 쉽냐고. 그거는 뭐 바보라도 알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반장을 임명할 때 또 아니죠. 선생님이 딱 개입해서 공부 잘하는 애를 반장으로 뽑지. 주먹질 잘한다고 반장을 뽑지는 않아. 그러니까 반장을 뽑는 것은 선생님이 개입한 외부에서 NG가 개입한 반칙이고 선생님이 개입하지 않기로 딱 규칙을 정하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찢어지고 뽑고 해서 질서를 만들어라 그러면 일진이 일진된다. 뭐 그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럼 일진이 일진되지 찐따가 일진되냐고. 뻔한 얘기 아니야. 일진이 일진이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지. 그래서 옛날에 이제 로마의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마피아 같은 게 옛날 로마 시대부터 있었어. 우리는 이제 마피아가 이탈리아에 최근에 생긴 걸로 생각하는데 로마 때부터 이탈리아에는 마피아가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사돈 8촌까지 다 한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이 아니고 가정이 좀 규모가 커. 형, 동생, 뭐 삼촌 다 한 집에 살아요. 그 가장이 있는데 가장이 그 집안 안에서 일어난 일은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외부인이 야 너 집 안에서 왜 그 뭐 살인사건이 났다.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러면 너 왜 사람을 죽였냐. 아 그건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외부인은 신경 꺼. 이렇게 본다고. 내 마누라 내가 패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온 거야. 내 고양이 내가 죽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강아지 내가 잡아먹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나온 거야. 그게 로마의 법이다. 그게 마피아라고. 그러니까 마피아 놈들은 로마 시대 하던 짓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 죽여놓고 아 그건 우리 가문 안에서 일어난 일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래서 어떤 다친계가 있고 그룹이 있고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 안에서의 질서는 그 집단 안에서 결정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럼 집단 안에서 일어난 일이 집단 안에서 일어나지 밖에서 일어나냐고. 근데 이걸 확실하게 알면 항상 그 사건의 머리와 꼬리를 알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1법칙과 2법칙이 뭐냐. 사실 1법칙이나 2법칙이나 같은 법칙이에요. 1법칙은 그 다친계를 정하는 법칙이고 2법칙은 다친 게 안에서 머리와 꼬리를 찾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1법칙은 어떤 사건이 있다면 사건은 개입하지 않아. 사건 이전과 이후를 판단하는 것이고 2법칙은 사건 안에 들어가서 사건 안에 다시 둘로 나누어서 이 안에 대칭 구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있든지 선과 악이 있든지 진보와 보수가 있든지 항상 두 개가 있어요. 무조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그룹이 있다면 그 안에 무조건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 없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아몰레드 소돔, LG하고 지금 삼성이 OLED라고 그러잖아요. OLED TV를 경쟁하고 있는데 LG는 진짜인데 삼성에서는 아 LG 기술은 번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못 쓰는 기술이야 그러고 LG 쪽에서는 아 그 채널 자주 돌리면 괜찮아 그러고 제가 이제 이 게시판의 의견을 쭉 보니까 그 마니아들은 LG 걸 좋아해요. 번인 현상이 있든 말든 LG 걸 사겠다는 거야. 지금 한 3년 썼는데 5년, 6년 지나면서 번인 현상이 생겨서 화면이 이상하게 되면 그래도 그거 팔고 다시
더 좋은 LG 거를 사겠다는 게 화질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삼성 거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검은색이 완전 검은색이 안 된다는 거지 삼성 거는.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흰색은 만들 수가 있는데 검은색은 만들 수가 없을까? 검은색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TV 모니터에서 보는 검은색은 뭐냐? 그건 그냥 조명을 끈 거라고. 화면을 끄면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지. 그럼 눈부시게 밝은 날은 어쩌냐? 뭐 답이 없어. 백주 대낮에 야외에서 TV를 본다면 어차피 검은색은 검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세상에 실제로 있다면 밝은 대낮에도 운동장 한가운데 TV를 틀어놓으면 검은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지. 안 나와. 근데 블랙미러라고 햇볕이 유리에 반사돼서 자기 얼굴이 보여. 거울이 보여. 그래서 TV 화면이 까맣는데 자기 얼굴이 보여.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검은색이라는 것은 흰색과 비교된 색깔이 자체 색깔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검은색은 흰색과 비교된 색깔이다. 흰색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있어. 그 광자가 있어. 검은색은 암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 진보와 보수, 선과 악, 존재와 무, 유와 무 이런 것은 항상 두 개 대칭이 되어 있다면 하나는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비교 대상이 없어도 있어. 하나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있어. 진보는 비교 대상이 없어도 있어요. 근데 보수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착한 사람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집단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집단과 손발이 맞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은 뭐냐. 집단하고 못 맞춰주는 사람이야. 근데 악한 사람은 훈련하면 다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나쁜 개는 없다 그러잖아. 강형욱이가 딱 따라가면 다 해결돼. 그 여기 어떤 악한 놈이 있다. 강형욱 훈련사가 따라가서 24시간 동안 통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착한 개로 변해요. 그 아주 개 같은 아저씨가 저기 술 처먹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가 강형욱을 투입하는 거야. 강형욱 훈련사가 일주일만 훈련시켜주라고. 그럼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이 돼.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말은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 무인도 혼자 놔두면 돼. 무인도 혼자 놔두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혼자 놔두면 혼자 자기 머리를 막 때리고 막 자기를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어버리지. 그 나쁜 사람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해칠 것이고 자기를 해치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그럼 결국 나쁜 사람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나쁜 사람이 많은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부족의 단위가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족 단위가 5,300만이고 미국은 부족 단위가 3억인데 저 뭐 어떤 정거리 갔더니 부족 단위가 10명이다. 왜 10명밖에 없을까? 나쁜 사람이 생기면 쪼개지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생길 때마다 쪼개져. 그럼 그 10명 안에는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에 10명이 있다면 그 10명 안에는 나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있으면 꼭 쪼개져. 그래서 나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나쁜 사람이 있냐? 없어요. 왜 없냐? 그 사람 다 교도소에 가 있어. 교도소에 있는 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걔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논외, 교도소에 있는 분들 빼고 그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은 있는데 절대적인 악은 없어요. 그럼 상대적인 악은 있지. 상대적인 악은 뭐냐면 좋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평가라는 거죠. 강남에 가봐. 상대평가하면 공부 잘하는 애도 저 뒤로 밀려. 그 사람 공부 못하는 학생이냐고. 공부 잘해. 근데 상대평가를 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선, 악이 있는데 선은 절대평가고 악은 상대평가다. 그런 얘기죠.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런 식이야. 그래서 자연의 마이너스는 있어도 플러스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플러스가 중심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우주 안에 저절로 일어난 모든 사건은 마이너스만 일어나지 플러스는 없습니다. 없어. 그럼 우리가 보는 플러스는 뭐냐면 2층에서 마이너스 된 게 1층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한 개의 사건이라고. 둘을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돼. 연결시키면 마이너스는 먼저 일어나고 플러스는 나중에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출이 먼저고 수익은 나중에 와요.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돈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온다고. 돈이 먼저 플러스 되고 나중에 마이너스 되는 거는 가불? 그것도 억지로 말하면 근데 갑을 안 해줘. 우리 회사 갑을 안 해줘.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이너스 있어도 플러스는 없다. 그런 얘기죠. 자연 법칙으로 보면 그렇다. 갑으로는 뭐냐?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는 뭐냐? 그건 이제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신용을 마이너스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대출 받으면 신용 등급이 내려가. 신용 등급이 마이너스 되고 오줌에 돈이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이너스로부터 시작되고 플러스는 없다. 이런 것을 엔트로피 법칙을 알면 다 알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엔트로피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아는 사람 많아요. 열역학적으로 아는 사람 많은데 그거는 진짜로 아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이너스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일원론으로 움직인다. 항상 부분의 합은 전체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알아야 그러니까 선과학이 있으면 선은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악은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이걸 알아야 엔트로피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집단 안에서 선과 악 둘이서 싸워서 자체적으로 결판을 내야 돼요. 그럼 선이 이겨야 돼. 만약 악이 이긴다는 것은 그것은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이 이길 수밖에 없어. 그럼 선이 이길 때까지 회의를 해야 돼. 그래서 악이 이겼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것이고 결론이 안 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선이 이길 때까지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악이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집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해체되기 때문에 결국 선이 이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간은 선한 동물이다. 이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실제 선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흉악한 인간이 많아. 그러니까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자기 논리에서는 다 맞아요. 성악설 논리로 보면 성악설이 맞고 성선설 논리로 보면 성선설이 맞는데 구조론으로 보면 성선설이 맞습니다. 집단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원래부터 악하다면 그 집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부터 악하다면 인간은 원래부터 아주 작은 집단으로 시작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시 부족민들은 집단이 아주 작은 거죠. 왜냐하면 악한 인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엔트로피를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그 엔트로피적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냥 닫힌 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닫힌 게 있는 건 어떠냐? 주로 정치에 많아요. 왜 정치는 항상 닫힌 게냐면 정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도 옛날에 없던 일이에요. 검사들이 연병하는 것도 옛날에 없던 일이고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닫힌 게를 설정하는 문제 항상 새롭게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되면 열린 게가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맨 처음 가는 길은 닫힌 게가 적용되는 거고 두 번째부터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공짜 먹기 때문에 닫힌 게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닫힌 게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 같은 사람은 내가 가는 데는 항상 문이 열려 있더라고. 나 닫힌 적이 없어. 거절받은 적이 없어. 박근혜 태어나서 볼 때 거절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전두환이 6억을 호주머니 넣어줘. 가만히 있어도 막 당을 만들어서 당대표 하라고 해줘. 가만히 있어도 청와대에 넣어줘. 수요일 놀아도 월급을 줘. 얼마 좋아.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사람은 거절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열린 게 있었고 닫힌 게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정치를 못하는 거야. 그냥 닫힌 게를 처음 경험했어. 갑자기 내 앞에서 문이 확 닫혀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닫힌 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닫힌 게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건 키워야 돼. 작은 사건은 열린 게이기 때문에 사건 계속 키워서 큰 사건으로 만들면 닫힌 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조론에서 뭐 천하인이 어떻고 호연지기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공자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작은 집단에서는 열린 계획이 항상 작동하기 때문에 열린 계획이 작동한다는 것은 뒷문으로 백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흙수저는 닫힌 계고 금수저는 열린 계야. 항상 아버지가 뒷주머니에 돈을 찔러주잖아. 그 열린 계지. 항상 뒷문이 열려있고 아버지가 호주머니에 돈을 계속 송금을 해줘. 계좌를 보면 막 아침에 눈 뜨고 계좌에 들어가 보면 막 돈이 막 들어와 있어. 7살 꼬맹인데 막 아파트가 두 채야. 이게 열린 계라고. 근데 흙수저들은 다 닫힌 계야. 그래서 이 공정하게 하려면 모든 것을 닫힌 계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사건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닫힌 계를 방해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본처럼 뭐 잘게 쪼개면 돼. 일본은 그 도도부현이라는 게 50개는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조선팔도라고 해서 옛날부터 8개밖에 없었어요. 행정구역이. 근데 일본은 굉장히 많아. 옛날에 다이묘가 한 300개나 있었어요. 지금 또 50개나 있는데 인구 한 100만짜리 요 작은 현 뭐 도 부현들이 잔뜩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도 또 뭐 촌장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도가 권력을 지었는데 사도는 멀리 있죠. 사도 구경하려면 뭐 저 멀리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일본은 동네마다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닫힌 개가 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칸막이가 많다는 거죠. 칸막이가 많다는 것은 반칙할 수가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시제도를 어렵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정시, 수시, 뭐 특차, 뭐 온갖 방법으로 입시제도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건 뭐냐면 지가 반칙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닫힌 개를 아니고 열린 개를 만들자. 그래서 입시제도를 제가 좀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보 세력에 속한 사람들도 입시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입시제도를 복잡하게 만들면 강남에 있는 기독교들만 이득을 본다고. 왜냐하면 열린 개가 되거든. 뒤에서 뒷문을 열고 계속 엄마가 스펙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열린 개를 만들면 안 된다. 이재용이처럼 아빠 잘 만나서 공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발전하다가 발전 못한 이유가 점점점 그 칸막이가 많아져서 그래요. 너무 많은 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이 많으면 뒤에서 누가 숨어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옛날 일본 건물 보면 막 커다란 건물 안에 작은 문이 여러 개 있어서 그 문 뒤에 누군가 숨어서 엿듣고 있어. 막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어. 그 자객이 막 숨어 있어. 천장에도 자객이 숨어 있고 막 칸막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음모꾼이 많고 자객이 많고 반칙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칸막이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단순화하자고. 그것이 좋은 사회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알면 거기에 맞는 사회를 디자인해야 된다. 엔트로피가 작동하도록 사회를 잘 디자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반칙하도록 욕하지 말고 반칙 못하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린대. 그런 걸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네, 좋은 질문인지 보겠습니다. 에너지도 구조적 등급으로 구분되네요. 근데 에너지라는 말 자체가 그 구분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닫힌 개를 없애기 위해서, 아니, 그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쓴 단어이기 때문에 구분하면 안 되죠. 네. 지금까지 현재 71명이 시청 중 52분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71분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